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경이 지난 8일 바고 지역에서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총을 쏴 80명 이상이 숨졌다고 정치범 지원협회 AAPP와 현지 언론들이 밝혔습니다. 바고는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 북동쪽으로 90km 떨어진 곳입니다. 사망자 집계는 미얀마 군경이 희생자들 시신을 쌓아두고 현장을 통제하면서 바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APP와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오는 8.1 시위로 모두 82명이 사망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미얀마 나오는 발포가 8.1 새벽에서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지 상황을 전하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 글에 따르면 도시 내 많은 사람이 총격을 피해 대피했습니다. 이란이 나탄즈 지하 핵시설에서 신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관영 TV방송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10일 나탄즈 시설에서 신형 원심 분리기에 우라늄 가스를 주입하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신형 원심 분리기 가동은 지난 2015년에 체결한 이란 핵합의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활동은 군사적인 것이 아닌 평화적인 것이다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이란은 핵 비확산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며 핵 프로그램을 군사용으로 전용하지 않을 것임을 세계에 약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이란 핵합의 복원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오는 14일부터 mRNA 방식으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접종 간격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베랑 장관은 이날 JDD신문에 접종 간격을 늘림으로써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백신 접종을 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사가 만든 코로나 백신이 mRNA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보다 더욱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회사 백신은 모두 두 번 맞아야 합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지난 1월 백신 접종을 가속하기 위해 접종 간격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정부는 간격 연장이 백신 효능에 미칠 영향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 여왕 남편 필립공 장례식이 오는 17일 거행된다고 영국 왕실이 10일 확인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군인 필립공은 지난 9일 향년 99세로 서거했습니다. 필립공은 지난 1947년에 여왕과 결혼했습니다. 이번 장례식은 17일 영국 윈저성 내 성 조지 예배당에서 거행됩니다. 장례식에 앞서 이날 영국 전역에서는 1분 동안 묵념으로 서거한 필립공을 추념하는 시간을 진행합니다. 영국 왕실은 장례식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 아래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식 참석자는 30명으로 제한되며 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한편 해리 왕실과 절연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던 해리 왕자도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영국 왕실 측은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남중국해 내 중국의 활동에 대응해 지난해 취소했던 양국 합동군사훈련을 올해 재개하고 싶다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자국의 델핀 노렌자나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전화로 지역 안보 문제를 협의한 뒤에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빨리 카탄 훈련 실시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테오드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도 전화회담해서 남중국해 내 중국 선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의 차량용 배터리 제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10일 분쟁 해결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SK는 LG 측에 합의금으로 18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 문제로 지난 2년 동안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지난 2월 예비 결정에서 SK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LG 측이 SK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았던 SK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백길, 세계 물동량의 10% 이상이 지나가는 무역길, 그 길에 멈춰선 대형 컨테이너선으로 세계 이목이 수에즈 운하에 집중됐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공식 개통은 1869년으로 기록이 되지만 2600여 년 전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네코 2세 때 나일강 지류를 뚫어서 홍해로 연결한 이 파라오 운하, 네코 운하가 그 시작이었고요. 백길이 열렸다 막히기를 반복하다가 19세기 들어서 이집트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프랑스의 도움으로 지금의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기의 토목공사. 이집트는 국가적 기념 행사를 준비합니다. 초대형 오페라 극장을 세우고 기념작품을 기획하는데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인 주세페 베르디에게 역할이 주어집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은 오페라 아이다에 흐르는 개선 행진곡으로 시작합니다.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입니다. 라다메스 장군과 포로로 잡혀 공주의 시녀로 살고 있던 주인공 아이다의 사랑을 그린 비극의 대서사 드라마.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2막에서 라다메스 장군의 이집트군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이 개선 부분을 장식했던 개선 행진곡이었고요.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페라 극장에서 울려 퍼지는 트럼펫의 장중함, 무대 위에 펼쳐진 그 행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거대한 궁정을 배경으로 국왕이 자리를 하고요. 개선군이 입장을 하고 또 대합창단이 노래하는 이 장면은 오페라 아이다를 대표하는 여러 아리아 가운데서도 백미로 꼽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 크고 작은 뭐 다양한 행사에서 중요한 인사들의 입장이나 또 힘찬 행진이 필요할 때 배경음악으로 널리 사용되는 곡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작품번호 10의 1악장 알레그로 브리오소 준비했습니다. 피아노의 블라디미르 펠츠만, 마이클 틸튼이 지휘하는 토마스 런던 교향악단입니다. 지난 3월 한 명의 위대한 음악가를 기억하는 음악회가 아르헨티나와 홍콩, 한국 그리고 미국 마이애미에서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열렸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을 격조 있는 클래식으로 승화시킨 작곡가, 1921년 3월 11일에 태어나서 1992년 7월에 타계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피아니스트였고요. 또 무릎에 올려놓고 연주하는 송풍금, 반도네온 연주자이기도 했던 피아졸라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탱고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보면서 즐기는 춤이고 음악인 탱고가 피아졸라에 의해서 귀로 즐기는 새로운 탱고 음악으로 만들어졌고요. 피아졸라가 이끄는 탱고 음악의 세계는 누에보 탱고, 새로운 탱고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피아졸라가 만든 2,500여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을 꼽으라면 단연 아디오스 노니노, 르베르 탱고, 망가, 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또 탱고의 역사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준비한 아디오스 노니노, 할아버지 안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었던 피아졸라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줬고요. 또 더불어서 대가의 반열에 오르게 했던 작품인데요. 연주 활동에 바빴던 피아졸라가 1959년 푸에르토리코 재즈클럽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던 날에 아버지가 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공연을 마치고 전화를 했을 땐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피아졸라는 한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반도네온으로 아주 슬픈 멜로디를 연주하는데요. 수년 전에 파리에서 만든 탱고 리듬 논니노가 사용된 아버지를 그리는 작품 아디오스 논니노가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논니노는 원래 할아버지라는 뜻인데요. 피아졸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빈센트 피아졸라를 부르던 손주들의 호칭이자 가족들의 애칭이었고, 피아졸라도 이 논니노를 붙여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작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피아졸라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탱고 작품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1973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킨테토 엔 데아트로 오떼온 콘서트에서의 실황 연주 아디오스 노니노 골랐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콘트라베이스와 함께 반도네온 연주의 아스트라 피아졸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즈 분위기가 물씬한 렉타임 피아노 연주입니다. 음을 당기면서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가 몸을 절로 움직이게 만드는데요. 영화 스팅에 쓰였던 더 엔터테이너라는 곡은 제목은 몰라도 첫 소절만 들어도 아 이런 게 렉타임이구나 하실 겁니다.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이 렉타임 형식의 연주를 했는데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을 살다간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스콧 조플린이 이 렉타임 형식의 선구자입니다. 스콧 조플린의 Gradiolus Rec. 오늘 피아노 연주는 로이 이스턴입니다. 2013년에 선보인 영화 설국열차 영어 제목은 스노우피어서입니다. 지구에 빙하기가 왔고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설국열차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열차는 여러 칸으로 구분되는데 하층민은 꼬리칸에 상류층은 맨 앞칸으로 나뉩니다. 꼬리칸의 하층민들은 늘 굶주리고 먹기 위해서 늘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차의 앞칸에는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배고픔에 또 삶의 부조리함에 분노하던 꼬리칸 사람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유로 앞칸의 상류층 사람이 꼬리칸을 찾아옵니다. 혹시 바이올린을 켤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이죠. 꼬리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호화로움을 누리던 앞칸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한 노부부가 나섭니다. 유명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연주자였다고 하니까 바로 앞칸으로 차출합니다. 앞칸 사람들의 자제들이 있는 교실칸에서 턱시도를 입은 말끔한 모습으로 바이올린을 들게 되는데요. 카메라는 곧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노인의 바이올린을 주목합니다. 아슬하게 남아있던 단 한 줄의 현. 그것마저 끊어져 버린 이 마지막 한 줄의 현이 꼬리칸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교차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어서 더 아련한 느낌, 슬픔과 절망을 대변했던 노인의 한 줄 바이올린에서 흘렀던 음악은 멘델스 존의 노래의 날개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의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는 이 순서의 테마, 주제음악이기도 한데요. 독일 시인 하인리 하이네가 유토피아의 아름다움을 담았던 시에 1834년 멘델스존이 곡을 붙였던 이 곡은 성악가의 목소리로도 현악기로도 또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연주됩니다. 노래의 날개 위에 사랑하는 그대를 태우고 겐지스 강가의 풀밭으로 가겠어요. 거기 우리의 아늑한 보금자리 있으니 그곳에는 장미가 만발한 정원이 있지요. 고요히 흐르는 달빛 아래 연못의 연꽃들은 사랑하는 누이를 기다립니다. 제비꽃들은 서로서로 미소 지으며 별을 보며 소근거리고 장미꽃들은 서로 정답게 향기로운 동화를 속삭입니다. 깡총거리며 뛰어나와 귀를 쫑긋거리는 온순하고 영리한 가젤들, 멀리 귓가에 들려오는 강물의 맑은 잔물결 소리, 거기 우리 나란히 누워 바로 정원의 야자나무 아래 사랑과 안식의 술잔을 나누고 행복한 꿈을 꿉니다.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과 프랭크 프리프가 이끄는 콜롬비아 교향악단의 연주로 멘델스존의 작품 번호 34-2 노래의 날개 위에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빈첸초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가운데 1막에 나오는 여제사장 노르마의 간절한 아리아 카스타 디바 정결한 여인 들었습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스콧, 제임스 리뱅이 주의하는 국립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기원전 50년을 배경으로 했던 오페라입니다. 로마 지배 아래 있었던 갈리아 지역의 제사장 노르마가 로마 총독인 폴리오네와의 사이에 아들 둘을 두고 있었는데 하지만 총독 폴리오네는 사원의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노르마는 분노하지만 결국 사랑하는 폴리오네를 위해서 화형을 당하게 되고요. 그제서야 노르마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폴리오네가 같이 불 속으로 뛰어들면서 오페라에 막이 내려오는 줄거리입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작품 가운데 바리톤의 아리아 골라봤습니다.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는 1855년 만국 박람회를 여는 프랑스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는데 베르디가 선택한 주제가 좀 프랑스로서는 탐탁지 않은 내용이어서 이탈리아에서만 주로 공연됐던 오페라였습니다. 프랑스 지배 아래 있었던 시칠리아에서 프랑스 군인들이 몰살당했던 이 시칠리아 섬의 만종 사건을 다뤘기 때문인데요. 1282년 부활절 저녁 기도 시간을 신호로 반란을 일으키고 프랑스 총독을 포함한 2,000명의 프랑스인들을 몰살시키는데 이 사건이 시칠리아와 제노아, 베네치아 등 지중해 일대의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이 역사적 비극 속에 아버지와 아들 아리고 그리고 아들이 사랑하는 엘레나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이 오빠를 잃은 연인 엘레나를 위한 복수를 다짐하는 아리고 알고 보니 죽이려 했던 총독 몽포르테가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생부였습니다. 복수를 하려다가 엘레나가 감옥에 갇히고 아리고는 총독인 아버지를 찾아가 엘레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총독의 수락 조건은 자신을 아버지라 불러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아리고와 엘레나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결혼식을 위한 저녁 기도 종소리가 바로 기습 신호였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프랑스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결혼식은 비극의 현장이 됩니다. 총독 몽포르테가 아들의 존재를 알고 사랑을 구하는 산막에 나오는 아리아입니다. In Brasio Elle Dovigi, 기쁨 속에서 미국의 바리톤 셔릴 밀린스가 부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미국의 현대 작곡가, 피아니스트, 지휘자였던 루카스 포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Three American Pieces. 이자크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와 보스턴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